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될때 미루거나 말씀을 편리한 대로 가감하지 말라. 말씀대로 행해야 할때 미루거나 말씀을 편리한 대로 가감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마지막 공생애 사역을 위해서 유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계심에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저항 속에서도 피해 가시는 곳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인 그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진정으로 그를 믿게 되는 바른 결과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 거기를 가보면 바로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밝히 알리며 맺으셨던 그 언약, 법도, 규례, 명령, 계명. 그래서 결국 성도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 하는 모든 일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금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삶의 방법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가는 게 우리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갈 건강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그 이 사역 중에 예루살렘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베레아로 가셨는데 또다시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그랬냐면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는데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고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바로. 그러니까 당신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지금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 속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백성을 살리는 이 똑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던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각 오시지 못했고 요단 동편 땅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도 전에 죽었어요. 죽은 사람 그냥 둘 수 없으니 장사를 지냈던 거죠, 무덤에. 그래서 장사된 지 나흘, 그러니까 사흘이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때 베다니에서 약 3km 정도의 거리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 문상을 왔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이제 위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치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면 그때 당시 뭐 얼마나 뭐 기술이 있었겠어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정한 의도를 모르니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부활 때 오라버니가 살 것은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너 믿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죽음에서 살릴 이 일에 앞서서 정확하게 제시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걸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자도 고치는 사람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와서 좀 그거나 하지.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이상한 소리냐 이랬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걸 아시니까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확실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 알려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채 그러니까 터진 입으로 막 떠들어야 되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도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까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말리는데도 예수님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게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가던 나사로가 시체가 붕대 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의를 입은 상태로 그냥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문상하러 왔던 거,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이걸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부활이요, 생명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사흘이나 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한 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겪은 이야기를 적은 그 증언집이에요, 증언집.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삶을 동행하면서 겪게 되고 깨닫게 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을 또한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막 돌이킬 때마다 이제 제일 불안해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뭐 로마의 개입이 어쩌고 저쩌고 신성모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 음모를 꾸미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광야가 인접한 북쪽 지역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근처죠.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효과는 결국 뭘 나타내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확 나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트집 잡고 악용을 하려고 하고 종종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른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진리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하면 얼마든지 짓밟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도 죽이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족속들,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즉각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막 그런 권능의 힘으로 제어하고 짓밟고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이건 저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로 물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피해 가셨던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왜 그런 모습을 통해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이 세상의 풍요는 결국 우리 영혼에 썩는 이런 썩음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안목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런 영적인 생기를 알리는 삶,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걸어갈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여정을 예고하시는데, 당신께서 잡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나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예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실 능력의 예수님이 죽게 된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왜 죽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후에 여리고 지역을 가실 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눈을 뜨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시내로 통과하실 때 로마 세관에서 세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작았는지 어쨌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쫙 보다가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위로 올려보시고 그를 불러내리시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삭개오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네 배 배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단지 뉘우치는 것만 갖고는 아니에요. 또 가룟 유다처럼 뭐 스스로 정죄하고 자살해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진정한 회개란 나 때문에 벌어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이고 함께 끝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쏟아버린 이 엎질러진 물들을 다 감당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삭개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가 영생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바르게 설정하게 되면 자신이 과하게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낮은 것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살게 돼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내 창고를 늘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적당한 그릇을 놓고 흘러넘치게 주시는 것을 다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실질적인 성도의 삶이 동반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점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때 좀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이제 분열과 다툼이 생겼어요. 결국은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개념이 교회를 다니는 이 처음부터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오해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기회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살펴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라 말하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로 흥분한 제자들을 불러서 만일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반드시 먼저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생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 끝까지 세우고 가르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3개월이 더 흘러갔어요.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워오는데 율법의 열심인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려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번은 꼭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가서 여 앞에 서야 되고, 그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받은 복에 따라 힘껏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의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 바벨론 포로 때는 뭐 회당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휘지부지하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제2성전이 세워지면서 다시 이제 성전 중심적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역사를 통해 포로가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각 지역에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치 순례와 같은 일들을 꼭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이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의 근거를 놓고 보면 이 어디서 도대체 사람들이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집트, 리비아, 크레타, 로마,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엘람, 아라비아 곳곳에서 지금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치고 아무튼 곳곳에 흩어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 족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자 십자가를 지는 시기까지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 일정을 살펴가는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죽음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면 그 죽음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직접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도의 삶,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된 삶의 길이 이 세상 모두가 가는 그 지옥을 향한 길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심한 저항과 공격을 받는 그게 마치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삶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그 삶의 반경은요 불과 200km 내외였어요. 아기 때 그 이집트 피난간 거 그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북방지역 시돈까지 방문하시긴 했지만 예수님 일생의 활동 반경은 불과 200km 내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디 여행 한번 못 가시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긴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지만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사람을 위해 그 고난 섬김의 삶을 사셨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다가 결국 사명을 감당한 지 불과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참된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녕과 복받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며 또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며 살아가는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성취해 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행하여 가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외쳐지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끌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관광하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늘 받기만을 바라는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한 생명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있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될 때 미루거나 말씀을 자꾸 편리한 대로 각색하고 가감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오직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